평일에 교회 목양실에 있으면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 전달되는 여러 우편물 중에 또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편지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속한 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담임 목사와 면담을 요청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청년이 같은 신천지에 속한 여청년이 장문의 손편지를 뭐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장문의 손편지를 저에게 써서 신천지에 가보니 기존 교회를 내가 좀 다녀봤는데 신천지에 가보니 진리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감히 명덕교회 담임 목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성경 계시록에 있는 20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신천지, 뭐 신세계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만의 신세계에 자신들만이 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신세계는 환상이며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말 신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신천지를 비롯한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원파, 누가 리더입니까? 박옥수 목사,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류광수의 다락방, 그리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증인이라 그러죠. 네,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교, 또 어떤 건물에 보면 SGI라고 표시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SGI, 일본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국제창가학회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뭐 아주 다양한데요.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단의 영향을, 이런 단체의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가장 충격을 받는 사건 역시 한 교회 안에서 참 교회를 잘 섬겼던 중직자의 가정이 통째로 한꺼번에 신세계로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역사를 다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단 문제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작은 사소한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울산에서 섬겼던 교회는 그 앞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신천지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치면 우리 강도사님 같은 덩치 좋은 교육자 한 분과 이렇게 조금 일이 있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트럭을 동원해서 자기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우리 교육자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스피커 방송을 크게 해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대구에는 시내 교보문고에 가면 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한 번씩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명동, 대명역 근처에 한 건물 전체가 신천지의 본부였다고 하네요. 지금도 사실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항상 안팎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협하는 외적인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 중에 하나는 이 거짓된 진리,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서인데요. 여러분, 유다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 찾을 때 한번 그냥 슬쩍 지나치기 쉬운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는 참된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유다서는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예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또 다른 동생인 야고보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유다는 자신의 서신을 어떤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보내면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말인가요? 유다가 원래 그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하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믿음, 참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나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부득이하게 이 편지의 목적이 달라졌을까요? 4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이는이라는 표현은 다 be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잠입했죠. 그럼 이단들은 자신들이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그렇게 밝히면서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체와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감추면서 새가족인 것처럼 몰래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캠페인 동참을 요구한다든지 주부들은 주부들에 맞는 코드에, 또 청년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에 맞는 코드에 맞게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해서 접근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본색을 감추고 활동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세계, 신천지 때문에 어떤 교회는, 전라남도 어떤 교회는 교회가 완전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반토막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리가 먹이를 삼키듯 그렇게 삼켜버린 것이죠. 그 충격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시대는 새신자가 교회 안에 오면, 새신자가 오면 참 반갑기도 하지만, 혹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명덕교회는 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다녀갔을까요? 다녀가지 않았을까요? 다녀갔다고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녀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신천지는 주요 도시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자료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파송하는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추수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앉으면 안전한지, 어느 자리에 가면 안전한지 그 위치까지도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좋게 말할 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짓된 진리는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예방접종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교회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대한 설교나 세미나를 하지 않는 교회, 경계가 느슨한 교회, 그런 교회를 골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설교로 메시지는 정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럼 그래서 유다는 오늘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당하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여러분 주보에 나눔터에 보시면 사랑방을 위한 교재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거짓 믿음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믿음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와 우리와 뭐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그러고 구원파도 뭐 침례회, 교회라고 그러고 예수 재림교, 안식교도 교회라고 하고 그들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별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럼 거짓 믿음을 퍼뜨린 자들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혹시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방종한 삶을 부추깁니다. 그럼 유다서를 받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유다서가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지주의 무슨 말인가요? 영지주의. 영지 무슨 말인가요? 영지 버섯이 아닙니다. 영지. 영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은 이 몸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죄를 어떻게 짓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럼 구원파의 교리가 아주 흡사합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세미나 집회를 하면 구원파에서 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해서 박옥수 목사의 사진을 내걸고 거듭남의 비밀, 뭐 죄사함의 비밀 이렇게 붙여놓고 막 다닙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도 하고요. 뭐 대학에서는 IYF라는 클럽, 서클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IYF라는 이 단체에서 하는 영어 클럽, 뭐 영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절대 참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파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죄사함의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를 계속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세례를 심지어 받았는데도 죄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막 구원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갑니다. 미혹을 받아서. 성경의 구원 교리를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바꾸어버린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거짓 교사를 말하는데 육체를 더럽힌다. 이건 성적인 타락을 말,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다. 여러분, 이단 유사기독교 사이비 종파들의 항상 이 성적인 문제가 한 번씩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도덕적으로 완전 무너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문제는 이 거짓 가르침 교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방탕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러분 가출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도 애타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돌려달라, 내 아들, 딸, 내 아내를, 남편을 돌려달라 시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막 수십 장씩 만들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이 부부 간의 이혼이 자연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통일교회, 어떤 외국에서 통일교회 헌금한 가까운 나라입니다. 통일교회 헌금한 사람들의 그 피해 액수를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구원파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옵니까? 내부의 그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타락을 보고 실망해서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개종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은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고결하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반대예요. 그들이 이렇게 방탕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아예 사절 끝에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회 안에 다가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우리처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없다. 자,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듣지 못한 비유 풀이가 있어요. 계시록 풀이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어요. 다른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인가요? 교주 중심이에요. 교주가 재림 예수가 되고 교주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 됩니다.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결국 이런 이단들을 향한 그 이단들의 마지막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유다서를 읽으실 때 오늘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읽었는데 5절부터 19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5절에서 19절 내용이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좋은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10절 11절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10절 끝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느니라 11절 끝에도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흔들고 미혹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실상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3절에 나온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이 싸우라는 표현이 강력한 아주 단어이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경기에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 아주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잠입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성도회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또는 부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모하게 막 거짓된 가르침,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데 이렇게 가보자 뭐 이렇게 유혹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실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서에 성도회에 또는 뭐 사랑방에 이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줄도 모르죠.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혼란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수선한 이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도 혹시? 저 사람도 맞은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3절에서 참된 믿음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힘써 싸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는 권면은 19절까지 하지 않습니다. 19절까지 않고 19절까지는 그 이단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20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권면이 등장해요. 힘써 싸우라, 어떻게 싸울 것인지 20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권면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힘써 싸우는 1차적인 유다가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 성격이 우리와 예상하는 건 좀 다르죠. 몰래 들어온 사람들 몸을 부딪혀가면서 몰아내라, 교리 논쟁해서 그들이 거짓임을 밝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들어온 사람들을 색출해서 쫓아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응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단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너희 자신이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있는지 세워가라. 빌드업, 빌드업 계속해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평소에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몸이 건강하게 관리되지 못할 때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되죠. 건강하면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신이 건강한 믿음 위에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이단이 접근해 와도 감지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어디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해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재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경력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돈 있고 유능하고 배운 사람도, 심지어 직분자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계속해서 자신을 빌드업 세워가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유혹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스카이 출신 대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학생도 심지어 S대 출신이었어요.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 목회자들도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들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이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인 실천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강자이며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빌드업 건축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진리가 만만하게 보지 못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단이 다가올 때에 이단이 여러분들을 노략질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려고 다가올 때에 여러분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protect, 보호하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고 의심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긴장과 초조함이 이런 가득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유다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얻고요?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1절에 사랑과 지키다는 표현이 그대로 21절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보면 보통 여러분 신약 서신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죠. 그런데 유다는 조금 바꾸었어요. 무엇을 하고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그냥 많을지어다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느껴지죠. 지금 이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이 유다의 열정,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교회와 우리를 성도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또 대화를 해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분들 대부분. 목사님,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분들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손짓에 넘어간 후에 그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보니 기존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교회라는 곳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메말라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경종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명덕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성도회 안에서, 부수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면 되나요? 잘 아시네요. 이제 훈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사랑방 가셔야 됩니다. 사랑방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요.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 관심,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방에 모이는 분들과,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죠. 뭐 사랑방에 가시지 않는 이유는, 또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 모이는 분들과 모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은 자체 수련회, 중고등부는 자체 수련회,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여름에 자체 수련회를 해본 적이 잘 없다는데 자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강도사님은 수련회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은 대부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출석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자신의 신앙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같은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부 친구들 곧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구 안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났을 때에 제가 본 바로는 중고등부 시절에 확실하게 신앙을 세워놓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믿지 않는 처자를 데려옵니다. 믿지 않는 남자를 데려와요. 그때 후회하는 성도들의 고백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 중고등부 시절에 좀 신앙생활 바로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를 보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수련회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물론 고3들은 조금 또 사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고3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한번 잠시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더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라. 20절, 21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2절, 23절은 약간 미혹을 받는 사람들, 넘어가 볼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이 거짓 진리에 의심을 품고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력을 느끼고 저기가 진짜인가?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쉬운 반응이죠. 또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관여하기 싫어서 피하거나 그냥 모른 척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럼 제가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의심하는 분들, 이 흔들리는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 이 상당해 부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기존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기독교 신앙을 완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배교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데 교회 안의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갑니다. 나는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방주사라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되 어떻게 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23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도 물들고 나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유다는 문안 인사하면서 가장 먼저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도 얘기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긍휼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던 이유는 의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긍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의심하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 어떤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들을 망설이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있어주십시오.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23절은 이 의심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심각한 상태에 있는 언제 거의 갈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또 어떤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럼 자신이 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라. 이제 끝이구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끌어내라는 표현은 아주 강렬하게 낚아채라 그래요. 낚아채서 끄집어내라, 빼어내어라. 강렬하게 낚아채서 끄집어내라, 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막 타들어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재빨리 그 화재 현장에서 막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아채서 멀리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붙잡아서 파멸의 길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출해야 합니다. 물론 힘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단 전문가에게 개종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을 비롯한 이 거짓 진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대로 이 참된 믿음을 위한 싸움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